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앞서 4일 오후 8시를 시한으로 하는 침묵 절차를 통해 언론 성명 채택을 시도했습니다. 침묵 절차는 다음 날인 이날 오전 10시로 연장됐지만 10시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이사국이 등장하면서 언론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절차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 등 안건을 건의한 뒤 일정 기간 반대가 없으면 이사국들의 동의로 간주되는 것으로 미국과 비상임 이사국 일본 등이 추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안보리 내에서도 아직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사국 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 주 의회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체결 20주년을 기념해 유엔의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은 그러나 아직 CTBT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도 상원이 조약을 비준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가 각국의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또 다른 중대 국가안보 조치를 의회의 조언이나 동의 없이 계획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전국 지지율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9%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NBC 방송이 최근 진행한 공동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7%와 3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후보는 4일 메인주 선거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를 집중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앨런 그린버그 지역 총영사는 5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미 정부 인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5일 발표를 통해 7월 한 달간 2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률은 4.9%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시간당 평균 근로소득은 0.3% 상승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7월에 신규 일자리 수가 18만 개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호조 등에 힘입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는 9월 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개막식은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8시, 한반도 시간으로 6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에는 전 세계 206개 나라에서 모인 1만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16일간 28개 종목에서 금메달 300여 개를 놓고 경쟁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공식 구호는 New World, 즉 새로운 세상이며 마스코트는 비니시우스와 통입니다. 개막 공연은 브라질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보여주는 전통춤과 음악으로 꾸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터키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터키 외무부 장관은 5일 케리 장관이 오는 24일 터키에 도착한다면서 조 바이든 미 부통령도 별도로 터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성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중국 행사가 돌연 취소됐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는 글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5일 막을 올리는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북한은 모두 9개 종목, 31명의 선수들을 출전시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지방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5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부지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미 선정된 것을 바꾸긴 쉽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연국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와 관련해 행한 최근 발언에 대해 이미 선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5일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는 요청이 있으면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사드 부지 재검토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또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측은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한 보복성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한국인의 상용 비자 관련 초청장 발급을 대행해오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최근 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측 기업인들은 앞으로 이 대행업체 대신 중국 내 파트너 기업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중국 내 파트너가 없는 기업인들은 상용 복수 비자를 발급받는데 상당한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을 중심으로 한류를 배척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가수와 배우 등 한류 스타들의 방송 출연이나 팬 미팅 등 행사들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관영 매체들은 사드 반대를 주장하고 한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는 글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자 사설에서 사드가 자위적 조치라는 한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황당한 논리라며 군사 문제에서 한국은 미국을 추종해 그 어떤 자주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도 자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 글을 싣고 북한의 위협은 핑계일 뿐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라든가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내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가장 먼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 다른 주요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사드 부지 재검토 가능성을 비친 4일 발언에 대해 태도가 다소 완화됐나라는 부제를 붙여 비중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측이 1차적인 저강도 보복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은규 교수입니다.
일단 여론전이 분명히 시작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적 교류에 있어서 제약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문화 방면의 교류에 대한 제약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초보적인, 원래는 강과되거나 무시됐거나 그냥 묵인됐던 것들을 정확히 지키거나 통관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그 법적, 행정적 절차들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4일 정례 기자 설명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유관 부처 그리고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이 같은 보복 조짐과 관련해 너무 예단하지 않고 한중관계의 큰 틀에서 중국이 대국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해 그동안 중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 온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분명하고 당당하게 설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 군 당국자들은 5일 화상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4일 저녁 미국 측 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는 향후 협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대표는 또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지난 3일 로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행보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에 앞서 4일 오후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연쇄 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 군당국도 5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와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회의엔 미 국방부 크리스토퍼 존스턴 동아시아 차장과 한국 국방부 박철균 국제정책 차장, 그리고 일본 방위성 코지카노 방위정책 과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권기현 외신 전문관의 설명입니다.
이번 회의에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적 행위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4일 북한이 관련국이나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 없이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데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에 대해 경고서한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 부속서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북한의 지난 3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경고 서한을 보낸 만큼 이번에도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실태와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본래 제1조선이나 그 후손들로 일본에 연고가 있지만 언어 문제 등으로 일본 사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일본 내 탈북자 35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토대로 이들의 일본 정착에 미친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미야츠카 수미코 박사는 한국 명지대에 제출한 이 논문에서 탈북자들이 일본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단체와 개인에게 의존해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자신들을 돕는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미야츠카 박사에 따르면 일본 내 200여 명의 탈북자 중 150명은 도쿄, 50명은 오사카에 살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정착에 중요한 일본어 교육과 직업 훈련도 민간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야츠카 박사는 탈북자들이 맞춤형 교육도 없고 또 공부하는 동안 생활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버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탈북자 세대는 공부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이제 학교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의욕 숫자가 없다는 거죠.
한편 일본 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 냉대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야츠카 박사는 그 이유로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꼽았습니다.
북한이란 나라 국가 이미지가 일본 사람에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센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북한에서 왔다고 솔직히 주변 사람께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랑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서 납치국가라고 하니까.
일본 내 탈북자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중국 동북지방에서 왔다고 하고 또 중국인을 만나면 한국에서 왔다고 둘러대는 등 정체성의 혼란도 보이고 있다고 미야츠카 박사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번 보고서는 일본 내 탈북자 실태에 대해 처음 발표된 종합적인 연구 결과라고요.
네, 이 보고서는 미야츠카 수미코 박사가 한국 명지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건데요. 제목이 북한 이탈 주민의 일본 생활 정착 과정에 미친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이 논문에 탈북자들의 일본 입국 조건과 과정이 설명돼 있다고요?
예, 우선 자격 조건이 돼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특별 영주자와 그 배우자, 후손만 인도적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는데요. 미야츠카 박사에 따르면 탈북자 지원단체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미야츠카 박사는 정치인을 통해서 일본 국회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1959년에서 1984년 실시된 귀국 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제1조선인과 그 배우자는 9만 3,340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일본 국적은 6,700여 명이고요. 그 후손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일본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본에는 탈북자 지원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서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해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제3국의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앞서 말한 일본 내 연고만 있으면 일본 외교 공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네.
일본 내 보증입니다. 일본인이 아닌 경우 보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 입국도 안 되고 또 외교 공관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북한 내 귀국자들은 일본에 있는 친척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친척의 보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따라서 일본 내 민간단체들이 신원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런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제3국에서 탈북자의 신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는 어떤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는 거죠?
예,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입국 후 바로 일본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일반적으로 1년 뒤에는 일본에서 정주권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정주권을 받은 뒤 10년 정도 지나면 특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일본 국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탈북자가 일본에 정착하는 동안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구체적인 정착 지원 체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일본판 북한인권법, 즉 북한인권침해대처법은 탈북자 보호와 지원을 원론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탈북자만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탈북자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일본의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일본 후생 노동성의 생활보호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보호를 신청하면 그러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최저 생활비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 비용을 생활보호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네.
1인당 한 달에 11만 엔, 미화 1,1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생활비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따로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이런 지원을 받지 말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네, 정부에서 생활보호를 받으면 이후 정주권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네.
또 이 밖에 일부 일본 국민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미야치카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헤이트 스피치 재산이 되는 거죠. 지금 일본 사람도 그 취직이 어렵고 젊은 사람한테도 취직이 어려운 중에서 그렇게 생활을 더 쉽게 그 외국인한테 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 탈북자들의 일본 정착에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간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어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을 하고요. 또 딸기 농장을 개원해 일자리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네.
한국 민단에 소속된 탈북자 지원 민단센터는 탈북자들이 입국하면 바로 1인당 10만 엔, 미화 1,000달러를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 민단은 의료 지원도 하고 민단 지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탈북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에 입국하고 정착하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하계올림픽이 현지 시간으로 5일 막을 올립니다. 북한은 이번이 10번째 하계올림픽 참가인데요. 9개 종목에 31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1회 하계올림픽이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마라카낭추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6일간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남미 대륙에서는 처음인 이번 리우올림픽에는 전 세계 207개 나라에서 1만 500여 명의 선수가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북한은 육상과 수영, 탁구, 레슬링, 양궁, 체조, 역도, 유도, 사격 등 총 9개 종목에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31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과 비교해 출전 종목은 2개, 선수는 24명이 줄었습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전통적인 강세 종목, 특히 역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기 거기서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데 하면 그 역기 웨이트리프팅도 기대를 하고 레슬링, 주도, 그다음 슈팅, 그다음에 탁구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탁구도.
실제로 북한 역도의 영웅인 엄윤철 선수는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엄 선수는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따는 등 세계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자 역도의 임정심 선수도 런던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금메달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체조의 간판인 리세광과 홍은정 선수도 각각 도마 경기에서 금메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세광 선수의 경우 강력한 경쟁자인 한국의 양학선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하면서 금메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밖에 역도의 김명혁과 최효심, 김국향, 레슬링의 윤원철과 정명진, 정명숙 선수 등도 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김국향 선수가 이번에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처음으로 나선 이후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이번 리우 올림픽 목표를 묻는 BOA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메달 목표를 지금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선수들한테 더 부담 주고 심리적 부담을 더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최선 다하라, 최선. 전체 다 메달 목표를 해라. 전부 다. 누구는 네. 승산이 있고 누구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이어 장웅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올림픽 메달이 일부 종목에서만 나온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21개 등 4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역도에서 13개, 레슬링에서 10개 등 절반가량이 두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올림픽에서는 각 종목에서 고르게 메달을 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인식 아래 북한 선수들이 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7개 내지 10개 정도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최신호에서 북한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모두 7개의 메달을 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림픽 메달 전망 인터넷 사이트인 올림픽 메달 프레딕션스.com은 북한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10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소속 선수들이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는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3일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7월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웅 위원은 또 2018년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 여부, 더 나아가 남북 분산 개최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장웅 위원을 백성원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북측 선수들 리우올림픽 9개 종목에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마라톤도 있고 뭐 탁구, 레슬링, 양궁 여러 종목이 있던데 역시 기대를 거는 종목은 역도인가요?
그 역기 거기서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데 하면 레슬링, 주도, 그다음에 슈팅, 그다음에 탁구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탁구도.
말씀하신 종목에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자나 그 각종 메달 획득 선수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유망 종목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라는 건 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선수라고 하던 선수들도 와서 경기에서는 망치는 것도 있고 또 전혀 승산 가능 없다 하던 선수들도 잘 되는 게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 스포츠는 운도 따라야 되니까 그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운동을 한 사람인데 다음을 맞아떨어지고 그날 참 컨디션이 최고 상태에 있을 때 하면 좋은 성적이 나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몇 개 메달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갖고 계십니까?
메달 목표를 지금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세우지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그런 거 선수들한테 더 심리적 부담을 더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최선 다하라, 최선. 전체 다 메달 목표를 해라. 전부 다. 누구는 네. 승산이 있고 누구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요.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때를 뛰어넘겠다라는 목표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유도에서 하나 나오고 웨이트리프팅에서 3개인가 2개가 나왔죠. 그래서 4개 나왔는데 이게 이거 정상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한 종목에 집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되는 거의 체육 실력에서는 옳은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아마 훈련을 시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메달 개수보다는 뭐 각 종목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둬라. 아마 그런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북측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선수단의 금메달 5개 이상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 주문이 실제로 있었나요?
아, 그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닌가요?
별난 얘기들이 다 와전돼가지고 돌아가니까.
네.
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바에는 뭐 그런 것보다는 최선 다해라, 최선.
네. 그 브라질 현지에서요. 장 위원께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부통령급으로 표현을 하셔서 관심을 끌었거든요. 이게 부통령이면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 권력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최 부위원장 지위가 그 정도로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그 정확하죠. 부통령이죠.
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네. 내부에서도 그 정도 지위로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네.
그 정도 지위에 최룡해 부위원장이 직접 올림픽에 참가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저 인천 이후에 처음 지금 올림픽에 정부 당국의 고위 대표단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추측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올림픽 때마다 대체로 나 모든 나라에서 고위급들이 다 오죠. 대통령이나 부통령, 왕, 수상, 그 뭐 체육 장관들, 체육 상들 오는 거는 그건 정상이고 다 오, 대체로 다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도 그 여러 나라에서 대표들 다 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림픽에 북측 주도 ITF 태권도도 함께 참가하게 하는 노력을 뭐 장 의원께서 오랫동안 기울이셨거든요. 당장 그 이번 올림픽에서는 뭐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인 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얼마만큼 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와서도 세계에 있는 총재 조정원 선생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만나서 얘기가 계속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도쿄 올림픽 지금 겨냥해서 IOC하고도 연계를 지어주고 내가 이제는 그 태권도맹 현직 총재에서는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행정권을 가지고 뭘 하지는 않지만 측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부 정보는 내년 7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ITF의 출전 문제 역시 내년 7월까지는 결론이 나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네,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부 종목을 드려야 됩니다. 리암은 레슬링에서 고전형, 자유형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늘리기 전에는 참가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ITF가 WTF 규정이나 모든 것을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라는 큰 우산 아래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는 방안.
WTF식대로 하고 ITF는 ITF식으로 하면서 같은 태권도로 올림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WTF 쪽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 양해를 네, 하고 있나요?
예, 많이 그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정적으로.
알겠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평창올림픽에 북측 참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 뭐 일찍이 밝힌 바 있고요. 며칠 전에 또 그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북측 반응 역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북측 선수들 평창올림픽에 오게 됩니까?
그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여기 전담하는 민족올림픽의 위원장, 대원제로 보는 부위원장들이 다 옵니다.
예.
된 건 그분들이 결심해서 하는 거고 또 그 전담한 그런 부위원장이 그 대답을 줄 일이고
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민족 올림픽의 그 의무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 경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아직 2년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지금 형편이 되어있지 못합니다.
예, 장 의원께서는 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자격을 받으면 참가하는 것이고 이거 자격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IOC라는 더 상위 조직에 계시면서 그러면 평창올림픽 참가를 꼭 한국 당국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죠? IOC에 통보하고 아닙니다. 그냥 참가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닙니다.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국제올림픽의 헌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헌장대로 하는 겁니다.
예, 한국통일부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3년 반 전쯤에요.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당시 원산에 그 건설 중이었던 마식령 스키장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때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여전히 그런 기대 혹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IOC는 뭐 올림픽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예.
그거야말로 북한하고 IOC가 이제 토론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좀 되면 참 좋지요. 근데 시간적으로 좀 무선감이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 증세라는 거는 이 한순간에 풀리면 다 풀리는 거요. 한순간에 나빠진 건 다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정치적으로요? 군사적으로도 네,
정치적으로,
그렇고?
군사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게 우리나라 아침, 점심, 저녁 변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군사 정세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되려면 되는 거고 안 되려면 안 되는 건데 정세가 좋아했죠, 정세가.
예, 그때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한국 측에서는 이미 그 올림픽 남북한 분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국 당국하고 그 이후에 그런 논의 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종신 명예 총재도 지금 겸하고 계셔서요. 또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측과의 협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태권도 협력이 다시 좀 내리막길로 간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내리막길을 가는 것보다 요새 집행위원회가 좀 바뀌었으니까
예.
좀 자리 잡기 하느라고 아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F 측이요?
예.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9월 그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예대회에 북측 선수들 시범단 참가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국 당국은 현재 그 대북제재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뭐 스포츠하고 이제 무드나 스포츠와 정치는 그 별개로 관리하고 취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치 문제가 끼어들면 이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정치 밑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스포츠가 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에 또 잘못돼가지고 스포츠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부터 북한 올림픽 전력과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여성인권단체가 북한의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에 제안서를 보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주축이 된 북한 여성 실무그룹은 지난 1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여성지위위원회에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회의 의제로 북한 여성 인권 문제가 채택되기를 희망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 침해 상황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 문제점 등 총 9개의 안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베시 카와무라와 제이슨 웨스트 공동대표는 이번 제안서 제출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의 수용소 상황을 조사하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증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보건과 식량 접근권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대북 투자단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투자 자문회사 GIP 컨설턴시의 폴치아 대표는 이달 말 유럽의 대북 투자 희망자들과 함께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아 대표에 따르면 유럽의 투자자들은 4박 5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투자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GPI 컨설턴시의 계획서는 북한이 호텔과 음식점, 선박 관련 등 70여 개 사업 제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치아 대표는 방북 투자단의 규모와 참가자들의 신원과 관련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심현재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시간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회관에서 북한 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북핵 바라만 불 것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를 함께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원유철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이 말해주듯 그동안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는데요. 김태우 교수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의 노력과 함께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두 단계의 억제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단계는요. 핵을 보유하지 않고 비핵 상태에서 재래전력만으로 어떻게든 북한의 핵 위협을 상쇄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첫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법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 취약성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취약점이죠. 일방적 취약성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핵 우산이 일정 부분 상호 취약성을 담보해주는 이런 체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힘으로 상호 취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래전력을 통해서 상호 취약성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
김태우 교수는 또 선제, 방어, 방호, 응징의 바람직한 정도를 분석하면서 재래전력을 이용한 북핵 억제 전략을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선제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방어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방호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응징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분야가 골고루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예, 선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면 징후를 미리 파악해서 먼저 부시는 것이 선제고요. 방어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어 요격하는 것이고 방호는 미사일이 핵무기가 이 땅에 떨어져서 피해를 발생시킬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피소를 운영하고 비상계획을 운영하는 이런 체제들이 방호체계가 되겠죠. 응징은 북한이 또다시 재발할 수 없도록 또는 추가적인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 응징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응징력을 가지지 못한 북한이 신뢰하는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응징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북한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시급히 보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응징입니다.
김 교수는 또한 북핵 문제가 더욱 엄중해졌을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로 조건부, 단계별 핵 무장 전략을 마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맨 첫 단계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핵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좀 더 핵 문제를 더 악화시켰을 때 맨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먼저 폐기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더 심해지면 동맹 차원에서 핵 우산을 훨씬 더 강화하는 조치를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 가면 필요하면 이것이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잠재력을 함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이스라엘식으로 핵을 만들고 불확실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핵이 없지라고 물으면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단계에 가면 미국이 동맹 정책을 바꾸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꿔주지 않고 한국이 끝내 핵을 보유한다면 우리는 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핵 보유를 해서 스스로 생존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마지막 단계, 다섯째 단계가 될 겁니다.
김태우 교수의 발제 이후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송대성 소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북핵에 대응하는 군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차적인 한번 보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계획과 동시에 실천적인 액션이 들어갔어야 된다. 제4차 핵실험 지난 1월에 했을 때 우리가 단호한 선언이 있었어야 돼요.
황영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센터장은 과학기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국의 핵기술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기간 내 핵무장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핵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선진 강국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우라늄 광산부터 시작해서 재처리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의 전체적인 시설이 다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만일 지금 정책 입안자가 제철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자고 하더라도 과연 북한과 같이 빨리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한 가지, 만약 우리가 핵개발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아마도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 내부에서조차 그럼 대화와 제재는 물 건너간 거고 억제로만 치중하고 억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개발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우리가 과연 대화와 제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억제가 강화됨으로써 대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제재에도 중국을 설득하는 데 좋은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 양덕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주 32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풍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27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개성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낮 기온 32도, 장진 29도, 해산 32도, 평강 31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히 일겠습니다. 8월 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앞서 4일 오후 8시를 시한으로 하는 침묵 절차를 통해 언론 성명 채택을 시도했습니다. 침묵 절차는 다음 날인 이날 오전 10시로 연장됐지만 10시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이사국이 등장하면서 언론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절차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 등 안건을 건의한 뒤 일정 기간 반대가 없으면 이사국들의 동의로 간주되는 것으로 미국과 비상임 이사국 일본 등이 추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안보리 내에서도 아직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사국 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 주 의회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체결 20주년을 기념해 유엔의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은 그러나 아직 CTBT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도 상원이 조약을 비준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가 각국의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또 다른 중대 국가 안보 조치를 의회의 조언이나 동의 없이 계획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전국 지지율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9%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NBC 방송이 최근 진행한 공동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7%와 3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후보는 4일 메인주 선거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를 집중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가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앨런 그린버그 주 오사카 미국 총영사는 5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미 정부 인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개막식은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8시, 한반도 시간으로 6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에는 전 세계 206개 나라에서 모인 1만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16일간 28개 종목에서 금메달 300여 개를 놓고 경쟁합니다. 일본의 아키히토 천황이 오는 8일 퇴위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일본의 NHK 방송이 5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에 발표되는 10분짜리 영상 메시지 내용은 상징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 법 규정에 따라 퇴위 등 직접적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5일 발표를 통해 7월 한 달간 2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률은 4.9%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시간당 평균 근로소득은 0.3% 상승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7월에 신규 일자리 수가 18만 개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 호조 등에 힘입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는 9월 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터키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터키 외무부 장관은 5일 케리 장관이 오는 24일 터키에 도착한다면서 조 바이든 미 부통령도 별도로 터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케리 장관이 21일 터키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주목됩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